11장인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12월 11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거의 서론 수준입니다. 시불사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불사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불사 1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설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참 저희 허락하시고 또 구하는 자마다 그것을 주시는데 저희가 마땅히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조명을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조명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 아기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거나 뒤로 많이 물러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사실에 그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은 왜 그렇게 중요하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수 있다거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impossible to please God, impossible.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나 늘 죄를 짓는 그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은 느닷없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의 비율입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땅에 뿌려버리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맺고 자라면 최소한 2m가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이 2m가 자란다면 폭발적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의 작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안에 뿌려져서 믿음이 생성되면 그와 같은 비율, 그와 같은 폭발적인 힘,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을 정의해주는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 아니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면 그것을 사랑과 빛은 하나님을 정의해주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시부에서 기자가 11장 1절에서 말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 하면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부에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입니다. 몸의 부활이나 주님의 오심이나 들림받는 것, 변화받는 것, 심판, 천년왕국 이 모두 미래의 일입니다. 장차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실체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보였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즐거워한 이 예수님.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성령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도성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결국 기록된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랬습니다. 큰 강물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천지, 곧 강의 발원지가 있듯이 모든 믿음의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말로 창시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저자란 뜻이죠. 모든 작품의 원천이 저자에게 나오듯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이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동원해서 예수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설득시키려 한다면 듣는 사람의 지성과 지적 동의를 얻을 수 있어도 구원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따른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의 선포 없이 믿음은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되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생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을 생산하는 옥토와 같습니다. 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하십시오.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알고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수례하셨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한국말로 읽었을 때 이것은 꼭 구원처럼 들립니다. 그냥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면 구원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때 이것은 디스인데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에 잘못된 이해로부터 구원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예정론의 논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전부 다 오케이. That's right.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성경 기록된 말도 좋다. 맞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약간 하지만 어떻게 논리적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게 구원예정론의 간단한 도식화된 논리예요. 이 순환 논리를 깨뜨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모이게 되고 있습니다. 한 단어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Faith라는 믿음이란 Faith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다는 두 단어입니다. Faith하고 Believe입니다. Faith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elieve란 단어는 나의 의지적 결정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지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의지적 결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택함과 선택의 교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명의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할 때 whosoever believe in his name, in him 이렇게 나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believe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말이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구분 못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믿음인지 believe인지 faith인지 그냥 딱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마귀는 believe을 하지만 faith는 없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그 믿고가 believe예요. 모든 불신자는 뭔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대상, 빌리바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페이스가 없습니다.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할 때 그 믿음 빌리브예요. 믿으면 성령께서 그 즉시 페이스,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면 그 믿음은 뭐겠어요? 빌리브에서 페이스겠어요. 빌리브죠. 마음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되세요? 근데 이 두 단의 구분이 없어서 구원 여정론이 그냥 꼼짝없이 다 먹이 사슬에 먹혀드는 겁니다. 이 구분은 구분되면 완벽합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말로 항상 구분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랑 구분해 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5장 16절이 아니네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2장 16절입니다. 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그거 찾아보세요. 2장 16절이네요. 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는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페이스겠죠. 되는 줄 아는 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건 뭐겠습니까? 이때는 빌립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맞죠? 그게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구분되십니까?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믿음은 열매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에 믿음을 외치며 분별 없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그런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쓸데없이 만용을 부렸다가는 망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로 준 은사죠. 성경은 몇 가지 단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다예요. No faith.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장례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사람마다 약점을 보이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없음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하시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little faith,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함 가운데 확신과 충만함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분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에 누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경험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마귀가 조성한 여러가지 환경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환경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일수록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수많은 의심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됩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삽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성령과 육신,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저울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먹고 입을 것이 염려된다면 그건 이미 믿음이 적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셋째는 위대한 믿음 또는 큰 믿음이라 그럽니다. 큰 믿음이란 오직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족한 믿음을 말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지 마시라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놀라는 일이 없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칭찬은 없습니다. 못해도 이만한 칭찬 못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가장 신실한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씀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족합니다. 큰 믿음이란 환경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가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환경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빨리 넘기세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믿음의 영웅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처절했던 한 여인의 승리를 담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읽으면 눈물 나죠? 이거 읽으면 눈물 납니다. 이 여인은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에게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한번 보세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되 딸을 향한 애끓는 어미의 모정으로 외치는 그녀의 간구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냉담한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침묵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해서 15장 23절에서 다급하고 애끓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누구나 낙담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중보해주면 좋을 텐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만 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23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분의 제자들이 간청하여 이르되 주님 좀 들어주시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래요?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시끄럽다 이거죠 지금. 제자들은 더 야멸 샀습니다. 열두 제자 중 누구도 자신에게 한마디의 동정이나 위로는 고사하고 연민의 눈빛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위의 형제들이 위로와 도움은 고사하고 힘빼는 소리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재산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침묵하신 주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노였어요. 이제 더 이상 비벼볼 언덕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왜 이토록 모질게 대하고 계시는가? 24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기서 이제 모든 주석가들과 이 설교가들이 절절 매는 구절이에요. 주님은 여인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2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찾은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인 척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것은 주님을 우롱하는 거지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나하고 다윗의 자손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 그 주님께서 간단히 답했어요. 난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은 붙들고 깨달은 게 있었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속되는 침묵이나 노를 응답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노란 응답에는 올바른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제 다윗의 자손 빠지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랬습니다. 이제 제대로 됐죠. 뭔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됐겠거니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노했어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여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 정당하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기에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 주님이 이유 없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이제 한 번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여인은 하나님께서 일방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 자격조차 없는 신분이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바른 기도를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바른 기도죠. 처음에 바로. 예수님 이 사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여인이 어떤 자기가 어떤 자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주님과 그 사람의 바른 관계성 그리고 바른 응답을 해 주신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인으로 자부하는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겨낸다면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죽음은 개와 같던 저희들의 신분을 모두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아들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하거나 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며 나의 피로를 아뢰기만 하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병든 그리스도인의 증상은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두 성경적으로 훌륭하게 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양육받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나누지 않습니까? 왜 형제들의 필요를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스로페니키아 여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끝이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넷째,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능숙하지 않는 한 믿음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반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해서 영원히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타락할 때 믿음은 약해집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을 때, 정신없이 바삐 하루가 지나 기도를 못했을 때, 일이 많아 교회 집회를 빠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많이 침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00세가 되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이런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broken heart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지만 divided heart, 마음이 갈라진 것,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한 믿음은 용서의 대상인데 마음이 갈라진 믿음이죠. 갈라진 믿음. 그거는 웨이브링, 흔들리는 믿음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징계의 대상. 다섯째,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자라납니다. 순수한 보존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위해서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거짓된 믿음, 짜가라 그러면 짜가. 응? Faith, it works. 믿음은 반드시 일한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명령은 마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몸의 복종, 즉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복종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면서 경계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의 복종이 없을 때 위선이라고 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이거는 교훈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런데 합의상 별거, 합의상 이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항명이고 반역입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죄는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반드시 그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일찍이 오늘날처럼 믿음이란 말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그 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오케이. 남들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게 보이시라. 쇼미에 내게 보이랍니다. 둘 다가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 흥분이나 감화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기록된 감정이나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대하여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언제라도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은 원하는 때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불화 관계에 있는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와서 도움을 얻으려면 먼저 화해부터 해야 될 겁니다. 스승과 관계가 좋지 않는 제자는 심도 있는 학문을 전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은 자라갑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나의 지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나의 감정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해야 되고 나의 의지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전인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음 주에 설교할 20만 원 by faith, 다음 전부 다 동사입니다. faith란 것은 우리말로 믿음이지만 성경은 동사예요. 액션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 그 27권의 짧은 성경 속에 세 번이 박혀있죠. 딱 삼겹줄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죠.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나옵니다. 예. 성도들 삶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예. 믿음으로 살리라. 저희 교회가 전부 다 이겁니다. 오늘 1장, 히브리서 11장 1절 설교했으니까 40절까지 다 나가려면 상당히 길겠죠. 제가 왜 이걸 설교했냐면, 수련회를 하는데 성경을 이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들으시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바로 아벨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에요. 역사의 기록. 빨리 읽으셔야 설교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 다 하다 언제 설교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 오셔야지 다음 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아브라함까지 설교해 줘야 되니까 최소 아브라함까지 읽어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창신 달고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